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리 누가라는 저자가 2장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기적이 행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고 계속 진행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은 교회가 그리고 그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그냥 공연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기도하고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문맥을 보면 항상 이 성경 기자는 기도와 그 사건을 연관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죠.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보도록 하실 때에는 그 전에 반드시 교회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헌신한다는 말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힘은 다른 데 쓰여지도록 주신 힘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데 쓰도록 주신 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기도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도케 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특별한 정해진 기도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차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9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데 오전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무시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쉼과 기도와 사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도하시며 쉬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사역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영을 받은 교회가 나는 예수의 영이 있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무시로 항상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하여서 성전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가서 이들이 제9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 앉은 병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고침 받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4장까지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남자만 예루살렘 성에 있는 5천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들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굳이 이제는 성전 가지 않아도 돼 하지 않고 성전에 갔던 이유는 이때 당시 물론 신약적 새 언약의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히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서 아직 정립되지 않은 개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옛 성전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통할 수 있는 전인 것입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옛 성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성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오고 오면서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예전에 가졌던 어떤 교회 전통과 규칙과 형식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버리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도 헌신도 열심히 행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의미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방종에 가까운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모든 전심으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내 모든 삶과 마음과 소유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것이 형식일 뿐이라고 전통일 뿐이라고 나는 자유를 알았고 진리를 알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이 없는 형식이라면 죽은 전통이라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다시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이 정립되는 시기인 줄을 그들이 알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가는 도중에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놓여졌던 2절 보니까 날마다 그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46절에도 47절에도 그리고 3장 2절에도 날마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성도들과 참 다르죠.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씀으로 날마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데 전혀 다른 목적과 다른 일로 성전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놓여진 것이 미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문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그 글에 의하면 높이가 약 한 23m 정도 되는 큰 성전 둘레에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이 미문입니다. 황동과 은과 금으로 아주 멋있게 치장한 그리고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참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그 문이 바로 미문인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날마다 두어진, 혼자 걷지 못하여서 놓여진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배웠는데, 그중 첫 번째가 토라, 율법이고, 두 번째가 제사고,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말씀에 의해서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그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 거린을 보고서, 그 장애인을 보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죠. 그가 날마다 거기에 나왔던 것은 많건 작건 그가 40년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수입은 보장됐던 직업이었고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이 무엇인지도 알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참회하고 그리고 참 성전의 기능과 그 의무와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날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사람들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구걸하기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 거린입니다. 그 썩어질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그가 항상 벌었겠죠. 그는 그것으로 그저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풍부에도,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곰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형편에도 우리가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의를 의지하기까지 어떤 형편에도 주실 때 그것에 자족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며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족과 반드시 그 가져야 할 자족과 이 썩어질 것에 그저 만족하고 참성전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이 상태에 안주하는 그 만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족은 우리를 죽이는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린이 얼마나 많은 수입을 가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은혜를 찾는 그 일을 부지런히 무던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더 풍성히 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 상태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 그 지점에서 머무르고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하실 수 있고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족과 만족을 엉뚱한 데 걸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경계 짓고 담장을 쌓고 한계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야 하지 않고 심해 지나도록,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더 하나님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정말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힘은 여기까지 하면서 사랑하기를 멈추고 안주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신 것이지 내 힘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그렇게 경계를 지을 수 있죠.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 그리고 조금 넘어 가까운 이웃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내 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하시는 그 사랑은 그 경계를 넘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주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태로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알량한 그 썩어질 그것조차 얻지 못하도록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거린처럼 이 거린보다 더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구해야 할 그 썩지 않을 하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구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그러한 형편에 우리를 놓아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자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도 그들이 혹 가진 돈을 줄까 해서 구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었을 때 그는 그렇게 자기 할 만큼 했다 하고서 그저 바쁜 걸음으로 기도하러 아마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렇게만 하질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주목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적선을 할 때 그렇게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죠. 주목하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했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기진하고 또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시었던 것처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을 멈춰서 우리는 참 이 놀라운 사건, 그가 힘을 얻어서 한 번도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이 사람이 기적같이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찬미한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연결되어서 5천명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그 일의 실마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바라고, 그리고 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일들을 바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한 영혼에 주목하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5천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게 되는 그것을 베드로가 요한이 생각하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한 명, 예수의 영을 받은, 그래서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그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을 보길 원하고 내 이름을 좀 걸길 원하고 기대길 원하지만, 성령받은 예수의 영이 있는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영혼에게 시선과 마음을 모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맞다 하고 결단으로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우리가 도덕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학교를 잘 다녀도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실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못하여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란 얘기예요. 항상 그 마음에는 나는 이 사람보다는 우월하다, 나는 이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졌다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구제입니다. 그런데 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복음을 갖고 있는, 성령을 받은 참된 교회가 하는 그 구제와 복음 전파는 그와는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우월하고 뛰어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듬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렇게 가련하고, 아니 더 가련하고 더 헐벗고 더 굶주리고 더 불쌍한 자가 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헐벗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가련한 나에게 나 때문에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부유함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그에게 나아가고 주목하여서 가는 길을 멈춰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진정한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로 죄 없이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인간 세상과 그 오염되고 추악하고 더럽고 문제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그 죄 자체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랬습니다. 죄를 짊어지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의 덩어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저 신적인 권위로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다르지 않다, 그 하늘의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의 덩어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 그것을 아는 자는 내가 알고 내가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은혜가 아닌 나의 상태, 은혜가 만약 없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이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부자인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가난한 당신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오래 믿은 당신도 예수가 더 필요하고, 예수 지금 알지 못하는 당신은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우리가 좀 뭐 많이 가진 것 같고 그 사람은 좀 낮은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월감을 가질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보면은 참 그렇게 참 우리보다 아주 낮은 그런 상태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사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영적인 실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을 했을 때 아마 그가 엎드려 있는 그 성전 미문을 염두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거기는 은과 금이 아주 많이 그렇게 치장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 화려한 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참 성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차원에서의 아름다움은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은과 금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이지만 은과 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권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참 그것이 없어서 눈물 질 때가 많았고 답답할 때가 많았고 은과 금 때문에, 돈 때문에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과 금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참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진실된 그 아름다움을 왜 보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의 말을 통해서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나사렛. 어떤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이 등장할 수 없는 그 동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인생,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죠. 우리는 힘 있고 돈 있고 좀 잘나가는 사람 편에 서길 원하지, 범죄자요, 사형수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런 사람 내가 안다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알고 내가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누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산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베드로도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문초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뱉고 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가 보았죠.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못 봤다는데. 베드로 자신도 그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그 눈에 보여지는 생명, 눈에 보여지는 그 힘은 보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내려주신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자가 과연 누구이냐라.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고 그 120문도의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 바로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세 있는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진리를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과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성막과 성전과 그 모든 성소와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한 역사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 넘기시면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8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참 비참하고 흠모할 아름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예수이지만 성령께서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진실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참 성전 헤롯이 지은 죽은 성전 그저 율법에 갇혀있어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그 옛성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고 영적인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진정한 아름다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리는 끝까지 그가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떠한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면 3장 7절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일어나 걸어났을 때 즉시로 그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셨을 때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랬습니다. 이 오른손으로 이 말은 오른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용어는 부활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잡아주셨을 때 예수를 비로소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 아름다운 분 앞에서 구걸했던 그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이 사람은 지금 이 옛성전에서 참성전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있지만 걷고 뛰고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 없이 설 수 없는 자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연약해지고 회개가 무뎌지고 헌신이 망가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우리 마음보다 먼저 오셔서
주목하여 이 자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처럼 그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는 그 지점보다 훨씬 탁월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타오를 수 있도록 이 정도면 됐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갈망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마음으로 더 갈급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와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실한 회개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오셔서 주목하시고 우리가 바란 그 이상의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힘입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를 알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예배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힘까지도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찬송과 예배와 사랑과 기도 가운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 다스려 주시고 육신과 영혼 전 인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밤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으로만 발견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 복음의 진리의 아름다움을 이 밤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여 그 참된 성전 예수 안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고 그 생명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